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선봉에 서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루어진 전쟁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쭉 읽다가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가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사기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주제별로 묶어져 있는 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는요, 단순히 연대순으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부르심받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상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쭉 보아왔는데, 사실 그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또 시내산 아래 하나님의 승리, 사실 성막을 건축했는데 우리는 어제 성막을 완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승리했을 때 사실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사기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아주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 범죄하고요, 심판을 받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건져내시고, 그래서 평안이 회복이 되고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고 또 평안 누리고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범죄하고,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여러분 성경 사사기 한번 보시죠.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왕이 왜 없어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왕이 왜 없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제 성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창세기의 창세기 1장의 메아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은 멈추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성막 제장이 제작이 그렇게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인데 사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기는 사실상 혼란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사기는요 출애굽기와 또 다른 면에서 그거를 보여줘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혹은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잘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사사기는요 읽으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뒤로 갈수록 마음이 아파요. 앞에 뭐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막 가슴도 뛰고 막 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이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반면에 사사기는 또 소망을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예전만 못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뭐 예전만 못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하실 그 구원의 역사들 행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실 일은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굴복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사사기는 룻기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사사기를 읽으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룻기는 또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근데 룻기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일어난 그 베들레헴 지금이야 유명한 관광지지만 그 예전에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런 시골 동네에 있었던 보아스 같은 신실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룻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교회가 아무리 병들어도 보아스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룻같이 소망 없는 모압 여자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척에도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유다지파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이제 사실 중간에 민수기가 뚝 떨어져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를 읽고 있어서 우리가 중간 과정을 다 이제 지나쳤지만 사실 성막 만들고 광야 여행 38년 더 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 이미 제비를 다 뽑아가지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제비 뽑아 이미 땅을 얻었는데요,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다 나눠주셨는데 그거를 주장하고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요, 이건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미 제비 뽑아 하나님 기업을 다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한이 사명이 있다는 사명,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뭐 설왕설래하고 네가 앞장서라 네가 앞장서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앞장서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주셨는데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변신한 사람은 없고 네가 해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설왕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결론적으로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 때 이미 전쟁 많이 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 이미 전쟁을 많이 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았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기 전에 이미 전쟁해가지고 다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세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직 뭐 땅은 다 이렇게 제비 뽑아 나누어가지고 지도는 다 그렸는데 아직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말 안 하시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세요. 왜 유다냐? 사실 유다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다윗 왕가의 지파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다는요 객관적으로도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군대도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선봉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봉에 세우겠습니까? 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선봉에 서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우리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남보다 더 나은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위세 부리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나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학벌이든지 재산이든지 재능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뭐든지. 우리 시대에는 돈 있고 건강하면 날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게 아주 유행이에요. 운동하고 뭐 자기 관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섬김의 열매를 맺어내어야지 그 여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고통이 많고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많고요. 주님이 뭔가 펼쳐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요 앞장서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혼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처럼 시므온을 불러서 같이 가요.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는 물귀신 작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늘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혼자 치고 나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유다지파가 시므온을 부르는 것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시므온은요 열두지파 중에서요 광야 여정에서 아마 그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 데리고 음행할 때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 죽임 당하는 걸 봐서 아마 그 일에 시므온 지파가 앞장서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튼 민수기를 보면 앞에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고 마지막에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지파가 비슷하거나 수가 늘어나는데 시므온은요 확 줄어가지고요. 시므온은 사실 처음보다 광야를 지나고 나면 지파의 수가 거의 한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시므온은 12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싸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때 힘센 지파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연약한 지파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싸움을 해서 동맹군을 찾는데 힘센 지파를 동맹군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연약한 지파를 동맹군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유다가요 제일 연약한 지파를 데리고 가요. 저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 본문 읽어보면 싸우는데요 다 유다가 싸워요. 시므온을 앞에 뭐 방패막이로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시므온 같이 가자 이렇게는 하는데 시므온 전쟁한 이야기는 없이 다 유다가 해요. 유다는 시므온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쪽 날개를 거들고 이 밥상에 숟가락 올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일은 자기가 다 하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기업을 나눌 때 보면 시므온은 뭔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유다에 조금 이렇게 기대어가는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뭘 다 할 수는 있지만 연약한 사람을 짊어지고 한쪽 내 한 팔 거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은 멋진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동역자를 기회를 주는 거죠. 승리의 기회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할 때 사실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짐을 다 지지만 열매는 같이 나누어 주는 거죠. 명예는 같이 나누어 주는 거죠. 이를테면 큰 교회가 뭘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작은 교회들이 참 명예도 얻고 뭔가 기회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뭐 천만 원 1억이라도 낼 수 있지만 너 100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 그러면서 돈 낸 사람 이름에는 같이 써주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봉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도니베셋 죽은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아도니베셋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아도니베셋이 이르되 옛적에 70명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리고 내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기도 고백할 정도로 악한.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유다와 시므온이 쓰임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 남아있는 사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봉에 서서 헌신하고 선봉에 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